할렐루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새 달이 열리는데 또 새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의 왕국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사울 왕국의 본연의 모습이 은밀하게 포장되고 감추어졌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결국 사무엘서라는 이 큰 장르는 다윗의 어떤 모범적인 스토리나 사울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악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주권과 은혜로 확대되고 있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책이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 방식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일관되게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일을 겪든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과연 반복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반복되는 습관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 미치광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를 움직이는 힘은 뭔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14장을 한 개 넘겨보시면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것이 사울이 사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 제도가 필요 없었죠. 왜?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셨기 때문에 딱히 왕 제도가 필요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중우장대한 인물이 뽑히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울은 그 조국이 갖고 있는 현실 그리고 조국이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끊임없이 지향해왔던 가치관에서 떠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는 사울이라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아이콘이죠. 이 사울 속에 자리 잡았던 이런 가치관들이 결국은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저 사울이 뭐 하고 있죠? 세력을 모으고 힘센 사람을 모으고 용감한 자를 불러 모아요. 이것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안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국을 통치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침 살펴본 본문에 보면 극명하게 사울의 전쟁을 대하는 방식과 다윗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그건 다윗의 어떤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코앞에 닥쳐져 있는 골리앗의 군대를 뭘로 봤죠? 커다란 세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립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그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전쟁의 현실을 세력과 크기로 이해했던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뭘로 이해했죠? 하나님의 원수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보면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16절 뿐만 아니라 이 16장 전후 맥락을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어떤 못된 또 신학자는 성경도 이런 차원에서 동성애를 허락한 바로 그 장면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엉뚱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초점이 아니죠.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기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보시면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보시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전면에 드러나면서 사실 요나단이나 미갈은 다윗에게는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대상입니까? 이것은 적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기를 틈틈이 노리는 아버지에게는 원수와 같은 대상이었던 다윗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사랑의 기울기가 누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냐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쪽의 자손들도 이게 뭘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임을 받는 인물로 자리매김을 했을까? 성경 기자는 이 원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네. 여기서도 다윗의 무엇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지혜, 지혜. 3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네. 계속 다윗을 따라다녔던 중요한 수식어가 뭐냐면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했다는 이 결과적인 사실보다는 사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초기에 나타났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착념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삶의 가치와 태도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쌓는 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그 반석은 누굴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는 뭐 명석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IQ가 높고 성경에서는 그런 차원의 지혜를 지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말씀. 그것이 다윗을 모든 행동과 판단 앞에 지혜로운 결과물을 낳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적일지언정 사울의 왕국의 수장인 사울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도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제 6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또 1년으로 치면 상반기를 마감하는, 정리하는 또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5월을 이제 마름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이것을 내 육신의 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두세 끼는 보충하고 먹어줘야 하듯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이 생명의 꼴과 말씀이 내 영혼에 부어지고 공급되고 허기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은 적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순종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국 요나단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 몇 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볼 것은 20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후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42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어디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은 아버지의 집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갖는 한계죠. 자, 또 한 군데만 볼까요? 23장 18절을 보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집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도 결국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집을 택하느냐 사울의 왕국을 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요나단은 결국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현장에서 이런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우정과 신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 가치대로 선택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세워질 때가 참 많아요. 신의와 우정을 내려놓자니 마음에 걸려요. 성경적 가치를 붙들자니 이쪽에 또 걸려요. 그런 기로 앞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떠밀려 세워집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복잡한 세상에 가치관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가 옳은 건지. 워낙 안 알아도 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자기 주관적인 이익 때문에 쏟아내는 정보들, 거기에 미끼가 있고 덫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오히려 신의 이를 택해야 될까, 성경적 가치를 붙들어야 될까, 이런 기로 앞에서 우린 참 갈등할 때가 많죠. 결국 이 요나단은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그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나아가서 또 하나는 점점점 격렬하게 다윗의 나라가 확대되고 역사 속에 전면에 드러날수록 이상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를 공격하는 고난이 깊어져요. 사울이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왕궁의 중심 보좌로 점점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위가 되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더 격렬한 그 원수들의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임하는 것은 저절로 단비가 내리듯 그렇게 임하질 않아요. 격렬한 저항과 반대와 부딪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확대되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목적을 향해 행하여 나가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아, 다윗도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황과 도망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던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5월을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 달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서 주권에 맡길 수 있는 큰 순종과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0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30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새달 6월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장중에 맡기며 또 다가온 특새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 앞에 답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3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일상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침을 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족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인생을 놓고